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12. 하나님의 사람.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았으며 6장 1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하는 것으로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한 사람이며 따라서 그의 생명과 본성 안에서 그와 하나 되고 그를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육신 안에 나타나시는 경건의 비밀에 해당됩니다.
피함과 추구함.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피할 것들을 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추구할 것들을 명합니다. 디모데는 이 서신에서 앞에 언급된 소극적인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는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능력과 은사와 기적과 신학적 훈련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의미 깊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12절에서 보겠지만 바울은 그에게 그의 신학이나 또는 그가 축적해놓은 교리적인 지식을 붙잡기 위해 싸울 것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추구하고 교리를 위하여 싸우며 신학적인 지식을 붙잡고 젊은 세대에게 똑같은 것들을 행하도록 명합니다. 그들은 또한 천연적인 은사나 재능이나 능력을 증진시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에서는 사람의 능력에 대하여 매우 적게 말합니다. 장로 직분에 대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과 같이 다른 이들을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능력이나 은사나 또는 천연적인 재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할 것을 명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엄격한 요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바르게 처신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현인 지방교회들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의 분배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는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의롭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인 경건을 추구해야 합니다. 4장 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이나 기적적인 은사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의와 경건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표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의롭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매일의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믿음을 경건 후에 열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대로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영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함에 의한 유기적인 연합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살아있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커다란 일을 추구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6장 11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또한 인내와 온유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견디는 능력인 인내와 반대에 직면하는 합당한 태도인 온유를 추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살아내고 그를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 의하여 반대당하고 공격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를 추구해야 하며 온유를 추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
12절에서 바울은 그의 명령을 계속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위하여 싸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하여 싸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것은 하나님의 체현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함.
12절에서 바울은 또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영생은 거룩한 생명, 곧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영혼은 거룩한 생명의 시간적인 요소보다는 본성을 암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특히 그리스도인의 사역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생명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서는 영생이 거듭거듭 강조되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산출하기 위하여, 디모데 후서에서는 교회의 타락의 과정에 대항하기 위하여, 디도서에서는 교회 안에 좋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생명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천연적인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부르심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는 말은 디모데가 침례받을 때 한 그의 믿음에 대한 고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디모데는 아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한 것을 믿고 확신하는 영생에 대한 선한 고백을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거의 신약 전체의 놀라운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추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하여 싸워야 하며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이 모든 항목들은 신약의 본질적인 방면들입니다. 이에 비하여 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이나 계시록 20장에 있는 불못은 이러한 본질적인 면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체현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싸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단지 객관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취함으로 주관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생명으로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해야 합니다. 심지어 구두를 한 켤레 사는데도 우리는 우리가 부르심 받은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디모데로서 우리는 영생을 붙잡아야 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특별하게 말합니다. 어떤 책에서도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의 특징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영생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영생은 주로 장래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 부르심 받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오늘의 생명, 우리의 현재의 생활을 위한 생명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인 육체적인 출생을 통하여 우리는 아담의 생명인 육체적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된 사람, 즉 예수 같은 사람이어야 하지만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가 아닙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에 의해 인간의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우리는 그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문제에 관하여 깊은 부담이 있습니다. 나는 특히 우리가 부르심 받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것들로 마음이 빼앗긴 사랑하는 성도들을 염려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 거룩한 생명은 사실상 삼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을 취해야 하며 이 생명을 살아야 하고 우리의 전 존재가 이 생명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함.
13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의를 생명에 맞춰야 함을 가리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모든 방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13절에 있는 바울의 관념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에 의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의 여정의 마지막에 그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서 선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의 주님의 고백은 거룩한 생명에 의한 그의 생활과 관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바울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에게 명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를 명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을 사셨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게 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가 그와 같은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사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와 똑같은 종류의 사람, 즉 거룩한 생명에 의하여 하나님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명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 계명은 11절과 12절에 있는 명령을 말합니다. 나타나신다는 말은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살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분 자신의 연장으로서 이 땅에서 산 사람인 디모데를 칭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아이야, 너는 나의 연장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땅 위에서 살았다. 너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살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연장이다. 너는 천연적인 생명에 의하여 살지 않았고 영원한 생명에 의하여 살았다.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관계대명사 그는 14절에 있는 나타남을 말합니다. 15절에 있는 인칭대명사 그는 사도행전 1장 7절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물론 아버지께서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만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분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빛 가운데 계시며 우리 또한 빛 가운데 있습니다.
부자에게 명함.
진정한 의미에서 디모데전서는 6장 16절로 끝맺습니다. 그러나 17절부터 19절까지에서 바울은 부자에게 추가적인 명령을 합니다. 17절은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 세대에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보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종종 교회에게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부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자에 대한 어떤 선호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교회에게 부담이 될지 모르나 그들은 교회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경륜을 손상시킵니다. 신약은 심지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다루기 때문에 부한 사람의 문제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명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그들의 자금을 형성하는 활동에서 거액의 돈을 기부한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소액의 돈을 낸 사람들은 소홀히 합니다. 교회들 안에 있는 인도하는 자들과 동역자들은 부한 사람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워치만니 형제님은 심지어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는 오히려 가난한 형제들을 집으로 초청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워치만니 형제님의 태도는 의심할 바 없이 옳았습니다. 18절과 19절은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줄 준비를 하고 나누어 갖기를 좋아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보배인 선한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궁핍한 자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그러한 필요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사업에 부한 것은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부한 것이며 단지 물질적인 것에서 부한 것이 아닙니다. 장래를 위한 선한 터라는 표현은 이기는 성도들이 주님의 보상을 누리게 될 때로서 다음 시대인 왕국 시대를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모두는 장래에 우리가 누리기 위한 보배로서 현 시대에 좋은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부유한 사람들은 장래를 위한 보배인 선한 터를 쌓는 방법으로 그들의 부를 사용해야 합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한 자들로 하여금 참된 생명을 취하도록 권면하라고 명합니다. 이 생명은 12절에서 언급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시대에서 인간의 천연적인 생명을 위한 물질적인 부는 일시적인 것이요 따라서 참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선을 행하면 우리는 참된 생명을 위하여 무언가를 성취하며 다음 시대에 영원한 생명 안에서의 우리의 누림을 위한 보배를 쌓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로 참된 생명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생명이 아닌 이 시대 안에 있는 생명을 위해 물질적인 보물을 쌓음으로써 우리 인간의 천연적인 생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생명보다는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주의해야 합니다. 12절과 19절 모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생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임을 가리킵니다.
부탁한 것을 지킴.
20절과 21절은 디모데야 부탁한 것을 지키고 지식이라 일컫는 거짓된 것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반론을 피하라. 이것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 관하여는 벗어났느니라고 말합니다. 부탁한 것은 디모데에게 위임된 것이며 그에게 맡겨진 것으로서 그가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바울에게서 받은 건강한 말씀입니다. 지식이라 일컫는 거짓된 것이라는 말로 바울은 지식이라 일컫는 가르침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지식은 디모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건강한 말씀에 참된 지식을 대치했습니다.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지식을 일삼는 사람들은 믿음에 관하여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객관적인 내용에 관하여 그들은 표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하여 빗나간 것입니다. 이러한 몇 마디를 더한 후에 바울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함으로 끝맺습니다.